제16장 양심을 매수함. 기독도보 제24기.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영의 일부분이며 그 기능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과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검찰과 같아서 사람이 법을 어기는 일을 못하도록 합니다. 믿는 이들은 이 양심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양심의 교정과 인도에 순종하지만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불의하게 양심을 매수하여 양심이 비난하는 말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매수될 수 있습니까? 양심은 매수될 수 없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양심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후에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양심의 소리는 다른 소리들 때문에 혼돈되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많은 때 양심은 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재촉합니다. 그 재촉이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양심은 그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괴로운지요. 만일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또 괴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정죄를 피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참소에서 해방시켜주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다른 음성으로 양심의 소리를 혼돈하게 하고 희석시켜 그 찌르는 능력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심이 책망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믿는 이가 주님을 더 심하게 거역하도록 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명이 있는지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하며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매수하는 행동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자기에게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의 정죄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정죄를 멈추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이유를 들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양심의 칼날을 무디게 하여 자신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한 면에서 양심은 책망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육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이유와 설명을 들어 양심에서 그들이 취한 길은 올바른 길이므로 양심이 계속 정죄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매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좋은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더 많은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분주한 활동으로 양심의 정죄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조용히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서 벗어나서 몸과 생각이 고통스럽기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양심이 교정하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설사 양심이 그들을 괴롭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일에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고 양심을 매수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일들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이 일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리가 한 번, 두 번 계속되면서 양심의 소리는 작아지고 결국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믿는 이들은 방어벽을 세워 자유롭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양심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작은 일들에서 자신의 양심을 매수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 출근하는 것은 양심이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방면에서 실패합니다. 읽지 않자니 마음이 괴롭고 읽자니 원함이 없고 또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성경을 펴서 한두 구절을 보고는 그것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양심의 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한두 구절의 성경을 읽음으로 양심을 매수하여 양심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도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의 송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듯이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는 결코 그 목적이 성경을 읽으려는 것이나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참소를 잠재우려는 것일 뿐입니다. 양심이 말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경 읽기와 기도는 얼마 안 가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양심은 근면하기 때문에 믿는 이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대신에 열의가 없는 행위로 양심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꾼들은 기분이 처지고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아주 게으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 앞에는 죄인들이 있고 죄인들은 즉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일꾼들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다면 양심의 소리는 평상시와 같이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매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이들에게 구원에 관해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며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는지 아닌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한 일은 믿는 이들이 양심의 질문에 내키지 않은 행동으로 답변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주의한 행동을 할 때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내린 무죄 판결이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를 기만한 것인지요. 이러한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도 감동시키지 못한 가르치니 어떻게 죄인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나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일에서 믿는 이들이 양심을 매수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드리기 싫지만 드리지 않으면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궁지를 해결하는 최상의 길은 양심을 매수하기 위해 약간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이 어느 정도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으므로 더 이상 양심이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집니다. 많은 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매수하여 잠잠하도록 2-3천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린 결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의 드림은 참된 드림이라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믿는 이들이 일상생활 중 얼마나 많은 일에서 양심을 매수하는지 모릅니다. 양심과 따지고 논쟁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양심의 요구를 대체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너무나 빈번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이들의 영적 생활의 본성이 타락했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성경 지식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많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얕다면 이것이 우리가 내적 음성에 더욱 순종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매수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심을 매수하는 이유입니다. 형제들이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자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절대적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며 양심의 평안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만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준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양심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위대함과 장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다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보다 양심의 책망을 더 무서워하는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의 정죄를 받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양심의 지시에 따르며 이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것은 단지 양심을 매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더 철저히 거절해야 하고 자기 기만을 더 철저히 처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매수하는 행위를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